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향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또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입니다. 하나님 왜 환난 때에 멀리 계시며 숨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9편과 마찬가지로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지어진 9개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9편은 알파벳의 11번째인 카프로 시작을 하고 이어지는 시편은 12번째인 라멧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시편이 원래는 한 편의 시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편의 시를 하나의 시로 보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시를 하나로 합쳐놓아도 완전한 형태의 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두 시가 모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지만 시편 9편은 감사시이며 찬송시인 반면에 시편은 비탄에 빠져서 부르는 시입니다. 비탄이라는 단어는 요즘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매우 슬퍼하고 탄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9편의 원수가 열방의 나라들인 반면에 시편의 대적자들은 사회적인 악한 자들을 말하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9편에는 그 저자가 다윗으로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지만 시편에는 그 저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다윗보다 후대의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과 그들로부터 어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며 쓴 시를 대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9편 다음에 위치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1절로 악인들의 악을 구체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악인들의 모습을 어떤 시들보다 잘 표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길지만 시편 2절에서 11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만하고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몹시 괴롭게 합니다. 악한 자들을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자랑하며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자들은 여호와를 배신하며 멸시합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번영하는 삶을 누리며 주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내게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욕짓거리와 거짓말, 협박하는 말들이 가득하고 온갖 저주와 악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마을 근처에 몰래 숨어 기다립니다. 숲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숨어 기다립니다.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그물로 잡아서 질질 끌고 갑니다. 잡힌 자들을 짓밟고 쓰러집니다. 그들은 힘없이 쓰러질 뿐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아 라고 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짐승과 같이 타락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7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입에는 욕짓거리가 가득하고 거짓말과 협박하는 말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 남자건 여자건 아이들이건 욕이 입에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거대한 도시를 형성할수록 세상은 급속하게 악해져 갑니다. 온갖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범죄가 가득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며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되도록 부추기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과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이 안식과 즐거움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이 범죄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주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동물들은 약육강식이라는 새로운 법칙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이 점점 다른 동물들처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살며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을 보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생각 없는 짐승 같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생각 없는 짐승처럼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부추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인간에게서 그 안식과 즐거움을 빼앗으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 경외함 없이 생각 없는 짐승처럼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도록 부추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인간이 지금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쫓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한 다른 것에게 자기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 속에 숨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자기의 책임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싸우면서 가장 많이 다투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거 네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살쪄놓고 왜 이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지 저는 그죠? 뭐 모두 원인이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 비탄에 빠집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 계시며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가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환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비탄에 빠져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십니까?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줄 능력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마음도 없으시면서 언제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공수표나 날리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못 본 척 하시기도 하시고 멀리 계신 분처럼 여겨지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넘어졌을 때 가서 즉시 일으켜주기도 하지만 넘어졌을 때 못 본 척 하기도 하죠. 실제로 못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줄 능력이 없거나 넘어진 것을 일으켜줄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혼자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일을 겪게 하십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실컷 조롱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못 본 척 하시고 멀리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시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이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믿음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위로와 즐거움으로 바라보며 살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악인의 형통을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으로부터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제로 겪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종들을 향해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나는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네 삶은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러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 개입하셔서 이들의 입을 찢어버리시기를 기대하죠. 병이 났고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난함을 조롱하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말이죠. 봐라 하나님 여기 계시다. 봐라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데,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렇죠? 믿음이 뿌리째 흔들려요. 막 사단이 결정타를 날려버리죠.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봐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창조만 해놓고 돌보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 도우심 기대하지 말고 네가 네 살 길 찾아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 사단의 말입니까? 환난 날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곁에 있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똑같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택한 자들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내십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제 곧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는 자입니까?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 혼란스러운 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환난 당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시고 숨어 있는 것 같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은 없다,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조롱까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 환난을 이기게 하며 이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 주리라. 세상이 뭐라 하든 사단이 뭐라 하든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편의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고 그 사실을 확신하는 내용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이들로부터 고난받는 자를 잊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특별히 이들로부터 고난받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악인들로부터 고난받는 자들이 왜 가난한 자입니까?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의존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고대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새 언약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만들어내는 일에 무능한 자임을 알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게 된 자이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이것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든 자들, 예수님의 의만 의지한 자들, 이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알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자가 복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것이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집요한 공격을 받게 되죠. 이 땅 위에 성도의 삶이란 이렇게 이리들에게 보내진 양과 같습니다. 이리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물어뜯기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손을 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난한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한 자들, 하나님께 의지한 자들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 여기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과 즐거움,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삽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성도들은 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먹잇감이 됩니다. 이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너희를 돕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헛된 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의 종들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리 때처럼 우리가 괴로워할수록 신나게 달려들어서 물어뜯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릴수록 우리의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공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악인들의 조롱과 공격에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악인들을 위하여는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심판자로 참된 왕으로 보내셔서 그들의 팔을 꺾을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환난 당할 때가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은 때입니다. 환난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깊어지는데 하나님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있는 것 같을 때 성도된 우리는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400년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장정만, 건강한 남성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바로 왕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 히브리 민족이 그 나라와 힘을 합치게 되면 우리는 한 방에 그냥 박살난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노골적인 박해와 강제 노역이 시작되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하는 그런 법이 시행됩니다.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지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에 내릴 열 가지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실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고 원수들을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폭력과 불의가 판을 치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뺨을 치고 감옥에 던지고 죽이면서 왕궁에서는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한데 하나님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시셨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시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이 시편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비탄에 빠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와 너희 백성들아, 나라들을 보아라. 그들을 지켜보아라. 그러면 놀랄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은 잔혹하기로 소문난 바벨로니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더 악한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로니아는 언약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되지만 결국 심판받아 사라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받고 미움받고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을 회복하여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징계의 도구로 잠시 사용된 후에 영원히 버림을 받습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를 보십시오. 악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실컷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 죽어가는 모든 순간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 숨이 멎어버리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새 언약의 대표인 이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들은 이 어린 계집 종 한마디에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롱하면서 웃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토록 따라다니던 그 예수는 어디 있느냐? 주님은 영혼의 무덤에 갇혀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게 될 승리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앉게 되실 그 보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 사단은 잠시 풀어져서 놓여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단은 자기의 때가 끝날 것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격렬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합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고 그 소망을 짓밟으려 합니다. 사단은 자기 종들을 교회에 보내서 인본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에 물든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서 이 교회가 진리에서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맛 잃은 소금 되게 만들죠. 복음이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목사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말이죠. 그런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정도는 분별할 능력이 다 있어요. 이제 그런 말에 안 속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성공, 형통,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심리적인 방법을 동원한 위로와 낮아져 있는 자존감을 끌어올려줄 그런 설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분이다.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쫓아 살도록 부추기는 음녀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복음만 의지하는 교회는 점점 사람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끝까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예수 믿고도 병들고 가난한 것은 너희의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나를 봐라. 하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성공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떠벌리는 자들 속에서 여전히 병들고 가난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 얻은 영원한 생명으로 즐거워하는 일은 참으로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우리 안에 우리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붙들어내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앉으실 그 심판의 보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아 사단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사망에 던져버리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실컷 조롱하고 저주하고 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우리의 실패를 즐기면서 기뻐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교회를 향하여 헛된 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곳이라 말하며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실컷 비웃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떨어질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심판의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실컷 조롱하고 비웃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심판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말이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자기를 즐겁게 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고 마음껏 의인들을 성도들을 조롱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 멀리 계시고 숨어 있다 말하고 하나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이 간절한 호소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악인들의 팔을 꺾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그 팔이 꺾이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죠. 악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발 앞에서 힘을 잃고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인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것이 시인이 누렸던 위로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제 시인에게 생겨난 이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 원수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향한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고 숨어 계신 것 같은 답답하고 힘든 날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 위에 이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서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 담대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작은 하나님 어찌하여 환난 때에 멀리 계시며 숨으십니까? 이 성도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그의 마음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은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도 복음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참고 견디며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것들을 환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날로 더욱 새롭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왕이로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